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9월 16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북한이 15일에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 발표 이틀 만이죠. 순항미사일과 달리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 발사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거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침묵하던 김여정 부부장이 이로 인해 오랜만에 입을 열기도 했죠. 그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지만 SLBM 성공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에는 침묵했고요. 한국을 비난하면서 한국의 대단한 군사기술 시험 성공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요.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력 강국이기도 하고요.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보다는 일본이 조금 더 두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북한도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현명하게 행동하는 북한이 돼주길 바랍니다.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중국어 오늘도 함께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순위 뉴스 7입니다. 먼저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내달부터 대면 수업 전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오세정 총장은 전날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통해 10월부터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기로 지혜롭게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당장 전면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각 단과대, 학생사회 등과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대면 수업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지난달 한국 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0만 명 넘게 늘며 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6년 8개월 만에 최대였던 4월 이후 넉 달 연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4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강화된 방역 조치가 9월에도 계속되는 만큼 코로나 취약업종 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면서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5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의 이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어서 4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가 중국의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보고서에 북한이 페이퍼 컴퍼니, 선박 위장 등의 수법으로 제재를 계속 회피하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보고서에 담긴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대북제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 관광 유인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실은 팰컨9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우주선은 국제 우주정거장보다 160km 더 높은 575km 궤도에 도달한 뒤 사흘간 지구 궤도를 돌게 됩니다. AP통신은 민간인 승객들로만 구성된 스페이스X의 첫 우주 비행이자 민간 기업에 의한 우주 관광의 큰 진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잠수함 발사 시험이 15일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불란서, 인도 등 6개 나라만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로 한국이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이 됐습니다. 북한은 아직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시험 발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15일에 이뤄진 탄도미사일 발사는 철도 기동대 미사일 연대의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는 9월 15일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해 800km 개선의 표적지역 타격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철도기동미사일체계 운영 규범과 행동 순차에 따라 신속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 임무에 따라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정천 당 비서가 사격훈련을 지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순위 뉴스 7 신지은이었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수 기자와 함께 뉴스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에는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했고요. 이틀 만인 15일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오늘 살펴볼 텐데요.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번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네, 지난 13일에는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를 했고 이틀 만인 15일에 탄도미사일을 정오에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를 했는데 앞서 보도에서 소개가 됐지만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가 800km 개선의 표적 지역을 타격할 때 대한 임무를 받고 조선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을 했고 훈련 지도는 이번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박정천 당 비서가 했고요. 이외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군정지도부나 군수공업부 그리고 군총참모부 등 이쪽 간부들이 참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니라 열차에서 발사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지난 15일에 북한이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80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는 좀 생소한데 어떤 부대인가요?
네, 이게 올해 조직된 걸로 보이고 북한이 이 부대의 훈련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는 올해 1월에 있었던 당 제8차 대회 때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필요한 군사작전 상황 시 위협 세력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집중 타격 능력을 높이고 각종 위협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강력히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했다고 네. 밝혔습니다. 이 철도기동 미사일 발사 체계의 장점은 북한 지역 내에 이제 철도망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철도망을 이용해서 어느 지역에서든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동성이 네.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미사일을 탑재한 장갑 열차를 이렇게 좀 이동을 하면 여객용 열차랑 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군사 위성의 이런 감시망에 노출될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과거의 소련에서 핵미사일을 탑재한 열차를 운용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자, 이걸 좀 모방하지 않았나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과 미국이 사실 계속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대화를 하자 그러고 있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반응을 한국과 미국이 보이고 있을까요?
네, 지난 13일에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네. 공개할 때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한국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비판을 자제하면서
네.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이틀 만에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를 위반하는
그쵸.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자 조금 이제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정례 회견을 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네.
그리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의미 있고
네.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걸 북한에 촉구한다고 대화를 계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일단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대화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시점이 예. 좀 주목이 되는데 15일 날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날입니다.
예.
그리고 이날 오전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적게 냈는데 그 직후에
네.
정오 때 미사일 두 발을 북한이 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뭐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 일단 왕이 부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알기 전에
네.
이제 기자들이 13일에 공개된 이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북한을 예.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날 뭐 또 한중 외교부장이 뭔가 입장 정리해서
네.
발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이런 군사적 조치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한국 외교부에서 밝혔고
예.
그리고 일방의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 상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네.
관련국이 자제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등도 이 군사 행동을 자제한 걸 촉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국은 좀 북한을 두둔하면서
네.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 반응은 어떨까요?
네, 이게 이제 그 동해상이기 때문에
예,
일본 쪽이라서
그렇죠. 예.
일본은 굉장히 이거를 엄중하게 보는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5일 오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 위반이고 엄중하게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연달아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를 하자 이번 계기에 일본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일본 언론에 따르면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북한의 미사일 대응이 주요 정책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일본의 무장력 강화 논의에 이런 북한 미사일 발사가 명분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엔도 좀 대응을 하고 있죠?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서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이번 회의를 소집한 게 주 유엔 프랑스 대사인데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국제 네.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대응 살펴봤습니다. 북한이 좀 정세를 악화시키는 대신 대화에 임해주기를 바라야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10년에 데뷔해서 이제는 장수그룹 반열에 들게 된 인피니트가요. 2014년에 발표한 히트곡입니다. Last Romeo 들어볼 텐데요. 이 노래도 아이돌 그룹의 노래들 중 명곡으로 유명합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9월 9일이죠. 북한에서 열병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사실 작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때도 네. 열병식 사상 최대로 했고요. 또 올해 1월 8차 당대회 때도 열병식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근데 8개월 만에 9월 9일 날 또 열병식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내년에 훨씬 더 큰 규모의 열병식을
예.
이미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거의 열병식 정치를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병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내년에 대규모 열병식을 하고 올해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9월 9일에 또 전격 진행을 한 거죠.
네, 사실 작년 10월 예. 10일이 당창건 7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당창건이 76주년이니까
네.
정주년, 그러니까 꺾어지는 5년, 10년 단위 행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 태양절 110주년이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10년 된다는 거고요. 광명성절 8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으니까 내년에
네.
대규모 열병식을 이미 현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보통 한 15,000명 정도가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내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38,000명 정도가
네.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7월부터 지금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올해를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급하게 그것도 열병식 며칠 전에 지시가 내려오면서 서둘러 열병식을 했습니다.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올해가 김정은 비서가 집권한 지 10년 되는 해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일부 그 네. 주변에서 아, 그래도 그렇지 집권 10년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년 열병식을 준비하던 병력 가운데 15,000명을 골라가지고 구구절에 열병식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열병식 때 김정은 비서는 연설하지 않았고요. 대신 조용훈 당 조직비서와 리일환 당비서가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 비서들이 축하를 하고 김정은 비서는 그냥 권력이 오른 지 10주년 되는 날을 축하받는 이런 모양새가
네.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일단 열병식이 열렸고 열병식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열병식을 자주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과거 사회주의였던 네. 나라들은 여전히 열병식을 하는 나라들이 있죠.
예.
뭐 러시아에서도 가끔씩 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비교적 자주 하는 편입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 1949년 한 10년 동안 모택동이 천안문에서 해마다 열병식 했었어요. 등소평 같은 경우도 문화대혁명 때 잠깐 중단됐던 열병식을 다시 부활하기도 하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2015년 중국
네.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 때 정말 사상 최대 규모로 열병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수만 명을 동원하고 몇 달을 준비하는 이런 식의 대규모 열병식을 하는 나라는 아마
그쵸.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는 게 2018년, 19년
네.
2년간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열병식 비슷한 행사를 두 번 했었어요.
네.
2018년에는 91년 걸프전 승전 기념으로 열병식을 조금 했고 2019년 독립기념일에 군사 퍼레이드, 그러니까 뭐 군사 행진이죠. 이런 걸 좀 했는데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아가지고 체면을 구긴 적도 있습니다.
자,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을 왜 비판했을까요?
사실 미국이 굳이 열병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 국방부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미 세계 최강이다. 열병식은 미국식이 아니다. 그래서 공산권 국가들이 열병식을 가끔 하면 그걸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좀 가소롭다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모 전단 같은 경우 그 항모 전단 한 대가 웬만한 국가 전체 군사력과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항모 전단만 11척을 보유하고 있고 막대한 핵미사일 그리고 공군 전투기는 훨씬 더 뛰어나죠. 그래서 군사력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10개 나라, 군사력이 가장 높은 10개 나라 가운데 물론 당연히 1위가 미국이고요. 2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의 모든 군사력을 다 더해도 미국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는군요.
그러니까 길어야 5시간짜리 행사를 위해서 비용을 좀 낭비하고 군인들 훈련하랴 작전하랴 바쁜데 그것에 차질을 빚는다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열병식을 했다는 식으로 비난받은 거죠.
한마디로 가진 자의 여유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김정은 비서가 열병식 정치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셨는데 북한은 언제부터 그럼 열병식을 진행을 했나요?
처음 한 건 1948년이에요.
꽤 오래전이네요.
예, 당시 조선인민군 창설이 있었거든요. 그때 시작을 했고요. 정권 수립 초기에는 주로 8월 15일 날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했으니 이날을 기념하는 의미로 열병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60년대 이후에는 열병식 숫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네.
일단 체제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요.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회주의 경제 건설한다 뭐 한다 해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열병식을 할 여유가 없었나 봅니다. 한 1980년대까지 대략 한 20에서 25년 동안 한 3차례 정도 열병식을 하다 말아요. 근데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은 시자가 시작된 1990년대부터 열병식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내세우면서 열병식을 잘해가지고 당의 선군 정치 위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자 이런 아마 지시가 내려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0년 당창건 65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이 됐었는데 그때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게 열병식입니다. 그리고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 사상 최대로 2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는데
도시 하나가 보였네요.
이때 3대 세습으로 권좌에 오른 김정은이 처음으로 연설을 입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열병식 정치죠. 그리고 열병식을 이용해서 권력도 세습하고 열병식을 이용해서 최고 지도자의 권위도 높이는 이런 식의 권력 세습과 개인 우상화에까지 열병식을 이용한 점. 이 점은 사회주의 국가와도 약간은 다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게요. 자, 그리고 북한 열병식의 특이한 점 하나가 또 있는데 최근에 지난 1월 열병식도 그렇고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열병식도 그렇고 또 이번 9월에 열병식도 그렇고 모두 밤에 열렸거든요. 왜 굳이 낮을 두고 밤에 열병식을 하는 것도 좀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그 두 번은 밤 12시에 열렸고요. 올 1월에 있었던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은 저녁 6시부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탈북인 출신 기자 한 분이 재미있는 분석을 내놔요.
어떤 분석인가요?
김정은이 화려한 불꽃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되게 재밌습니다. 일단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2009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후계자로 이렇게 내정됐을 때 생일잔치를 할 때 평양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당시 완공도 안 된 평양 105층 유경호텔에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열었는데 이거 김정일 시대에는 없던 겁니다. 김정은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계속 주요 명절마다 대동강 위에서 화려한 축포가 터집니다. 그리고 당국에서도 그 점을 선전해요. 불꽃놀이 행사를 계속해서 하는 거. 이건 다 우리 장군님이 인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업적이다. 이렇게 실제 선전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에 각종 축포, 레이저 쇼가 동원된 야간 행사. 이름도 재밌어요. 빛의 조화라는 야간 행사를 처음으로 열었어요.
네.
여기에는 각종 색상의 조명, LED라고 그러죠. 발광 다이오드 전구. 이런 것들을 막 전투기에 달고, 드론에 달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걸로 막 행사를 합니다. 낮에 이렇게 행사를 하면 하나도 멋이 없지만 밤에 그러네요. 하면 휘황찬란하고 멋지긴 하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려면 밤에 해야겠네요. 네.
더 네. 재밌는 게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작년이죠. 예. 김여정 당시 부부장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때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나 슬쩍 합니다. 예. 독립절 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었으면 한다. 이거 김 위원장한테 허락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네, 뭘까? 뜬금없네요. 왜 예. 독립기념일 행사를 할까? 그랬더니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 장면이 야간에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있어요.
예.
그때 불꽃놀이도 하고 막 그 화려하게 LED를 탄 여러 가지 막 비행기들이 날아다닙니다. 네. 이것을 북한 당국이 작년 10월 당창건 75주년 밤 행사 때 그대로 본따서 네.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9일날 새벽에 이번에 김일성 광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참가해서 무도회도 열고 이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불꽃놀이를 좋아하고
네. 네.
또 실제 미사일 발사하는 막 그것도 불꽃이 막 길게 늘어지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장면을 되게 행복한 미소로 지켜보기도 하거든요.
네.
이걸 보면 아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김정은 비서의 개인적 취향이 열병식 모습까지 바꿔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지도자의 선호에 따라서 또 열병식이 밤으로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 어떻게 보면은 웃기고도 슬픈
그렇죠.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근데 이번 열병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 의미나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예. 것처럼 큰 폭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예.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무력을 시위하고 이런 효과가 있겠지만 특히 최근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잦은 열병식 같은 경우는 현재 북한의 정세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목적이. 첫 번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는 계속해서 위축돼가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확산되면서 온 사회가 이거 막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네.
불안불안하죠. 거기에 무역까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경제, 특히 식량 사정까지 크게 악화됐어요.
네.
인민들의 불안, 고통, 불만 이게 정말 엄청나게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든 누그러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제일 좋은 것은 경제 문제 해결해서 식량
그렇죠.
문제 해결해서 이거 풀면 예. 좋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나마 가진 것이 뭔가요? 군사력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화려한 축제 이거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니까 막 폭죽도
네.
많이 만들고 또는 샀어요. 자,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밤에 하는 야간 열병식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로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개인적 목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내몰려 있고 자신이
그렇죠.
지도자잖아요.
네.
근데 뾰족한 해법은 없어요. 그러니
네.
정신적으로 받는 압박감이 대단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
그래서
지금 이상.
지쳐있는 예.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자신도 좀 위로받고
네.
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가 힘들죠. 특히 북한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 과도한 열병식 정치 문제점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걸까요?
일단 작은 열병식 같은 경우는
예.
몇 달이면 되지만 긴 열병식 아니 큰 대규모 열병식 같은 경우는 막 6개월. 길면 6개월을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이번처럼 연달아 있는 경우에는 거의 그냥 1년 내내 한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거기서 높은 훈련 강도 때문에 고통받는 그 군인들, 훈련
네.
참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실제로 열병식 참가 경험이 있는 어떤 군인들은
네.
고난도 훈련을 매일 하면서 질병에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 같은 경우 이렇게 신발에
예.
징을 딱딱하게 받고 훈련한 경우도 있는데
네.
징이 신발바닥으로 솟아올라서 발바닥 염증이 생기고 그런 상태로 연습을 계속하다 보니 다리나 관절에 마비가 오는
세상에.
경우도 있었다.
예.
워낙 훈련이 고된 경우에는 피가 섞인 소변이 나오기도 한다. 또 열병식 행군 도중에 지쳐 주저앉거나
네.
쓰러져서 실신해 나가는 병사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겠네요.
네, 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예.
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수만 명이 동원되잖아요. 그것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선발되는 겁니다.
네.
능력 있고 그다음에 뭐 성분도 좋고 뭐 키도 크고 이런 사람들을 선발한다는데 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긴 시간 이 연습에 동원합니다. 이 연습이 하는 거라고는 정치적 의미잖아요.
그쵸.
최고 지도자를 기쁘게 네. 해주거나 국민들에게 약간의 자부심 정도 주는 정도인데 그 사회의 생산적인 분야 예, 이 인력이 쓰이지 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사회가 가진 힘을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경제활동에 이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쓰느냐 아니면 정치활동 그것도 최고 지도자 우상화를 위한 일에 쓰느냐 두 번째를 위해서 쓴다면 최고 지도자의 권위만 네. 한껏 높아졌을 뿐 인민들은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딱 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일단 구구절 열병식은 막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관심은 한 달도 안 남은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혹시 열병식이 열릴까일 텐데 혹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열병식을 행사 있을 때마다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10월 10일 당 창건 76주년 기념일에도 또 할 거냐 이걸 두고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할 가능성도 있고 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할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번 구구절에 3만 8천 명의 전원을 다 들여서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뽑았잖아요. 그러면 네. 나머지 절반, 특히 전략 무기를 운영하는 이런 부대는 이번 행사에 참여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부대를 이번 10월 10일에 할 거냐?
네.
이걸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 너무 열병식을 자주 하면 이제 효과도 좀 티실해지고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또.
대규모 행사를 네.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데 아 이번 거 좀 무리해서 15,000명 했지만 한 달 만에 또 해? 아, 그리고 또 내년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월 16일 80년 광명성절 그리고 4.15 110주년 기념일 또 구구절 10월 10일 당창군 이거 어떻게
많네요.
해요?
많이
그러면 올해는 네. 10월 10일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 둘 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듯 네. 하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얼마 네. 남지 않았습니다. 열릴지 안 열릴지 한번 지켜보면 알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김정은 비서의 열병식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여전히 사랑받는 노래죠. 1997년에 발표된 장혜진 씨의 명곡 꿈의 대화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지영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중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하면 정치, 경제, 교육할 것 없이 중국 당국의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는 건데 이번엔 연예계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다고요?
네, 연예계를 겨냥한 중국 당국의 사정 바람이 거셉니다. 지난 2일 중국 방송 규제 기구인 국가 광전총국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원천 봉쇄하고 예. 고액 출연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예인 팬클럽과 특정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까지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고강도 규제에 대해 중국 안팎에서는 모택동 시대의 문화대혁명을 떠올리게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1940년대 모택동이요. 중국 공산당 내 퍼졌던 이 잘못된 풍조와 기강을 바로잡으려 펼쳤던 정풍운동에 빗대기도 하던데 실제로 규제 대상이 된 연예인이 있죠?
네, 1990년대 말 황제의 딸에 출연해 최고 인기 배우가 된 조미라고 아시죠?
네, 정말 유명하죠.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네.
중국어로는 이름이 자오메이라고 합니다. 이 배우의 경우 지난달 네. 26일부터 그가 출연한 작품의 출연진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거나 영상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오, 예.
네,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뭐 알리바바 창업자 마인가에 뭐 연관설이 있다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그렇다, 아니면 세금 탈루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판 꽃보다 남자에 출연한 또 다른 정상급 배우 정상도 지난해 제기됐던 세금 탈루 혐의가 인정돼 지난 말 2억 2,9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었는데요.
네.
그와 관련한 영상도 대부분 삭제됐습니다.
자, 뚜렷한 이유 없이 퇴출 대상이 된 연예인들 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기분일 텐데 그럼 방송국이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네, 선정 기준에는 불법 등 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지
예.
또 정치적 소양과 사회적 평가가 포함됩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인민일보는 최근 드러난 연예인들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서 보도를 냈는데요.
네.
방송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예계 길을 가려면 법치의 끈을 꽉 묶고 도덕의 선을 지켜야 한다. 법률과 도덕의 선을 넘으면 연예계 길의 종착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역시 장문의 성명을 통해 그릇된 연예인 문화를 비난하면서 이것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오메이 정상 말고도 이 다음으로 연예계 퇴출 대상자들이 좀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현재 다음 퇴출 대상자로 황비용, 뭐 네. 동방불패 이런 영화 등으로 유명한 배우죠. 이영걸이 또 지목이 되고 있고요. 디즈니 영화 뮬란의 주인공 유혁비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 국적 가진 연예인도 퇴출 대상인가요?
네. 지난 5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예.
중국 방송규제기구인 국가광전총국이 외국 국적 연예인에 대한 국적 제한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곧 이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외국 국적의 연예인을 중국 무대에서 다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 모두 이전과 같은 고액의 출연료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가 광전총국은 정치적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당과 국가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도 절대 방송에 출연시킬 수 없도록 했는데요. 결국 공산당과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언행을 한 것으로 당이나 정부에 의해 지목된 연예인은 불법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과 마찬가지로 퇴출 대상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대중문화 규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팬덤 규제인데요. 이 팬덤이라는 거는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문화 현상을 일컫는 말이죠. 중국 당국이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네, 일단 방송규제기구 광전총국은
예.
각종 경연에서 팬 투표를 행사장 안으로 국한함으로써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등의 순위를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온라인 투표에서 몰표를 만들어주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현장에서 관객들이 투표하는 것 외에 온라인 인터넷이나
네.
뭐 전화로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금지시킨다는 거고요. 또 연예인과 팬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고 친근감을 높이게 하는 10대 가수 양성 프로그램 또 정상급 연예인들의 자녀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아예 방송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스러운 남자 가수들 이거를 양파오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타일의 가수 출연도 제한됩니다. 아울러 광전총국은 대중문화 관련 종사자들에게 마르크스주의 문예관을 교육하고 정치적 자질을 배양한다는 내용 또 사회적 효과와 가치를 우선에 놓는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자, 특정 인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팬클럽이라고 하는데 팬클럽도 그럼 규제 대상인가요?
네, 중국 공산당 중앙 인터넷 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네.
지난달 27일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예인 인기순위 발표를 금지하고요.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언금하는 등의 미성년자 팬클럽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네.
연예인 팬클럽끼리 뭐 인터넷 상에서 비난글이나 사진을 올리면서 욕을 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싸우는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자, 중국 당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배우나 홍콩 독립지지 발언을 한 배우를 퇴출시킨 적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광범위한 대중문화 규제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시진핑 당국이 과거 마오쩌둥 전 중국 주석 때 문화대혁명 때처럼 대중문화 검열로 젊은 층의 사회주의 이념 이탈을 단속하려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최근 시 주석이 공동부유 구호를 발표를 했죠. 이게 빈부격차를 줄이고 함께 잘 살자는 의미인데요.
그쵸.
그런데 최근 이제 중국 연예인의 뭐 호화 생활과 이를 갈망하는 팬덤 문화가 공동부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국의 규제 칼날이 연예계로 향했다는 게 CNN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 규제 역시도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론의 연장선에 있다는 건데요. 최근 중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뭐 경제나 사회,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이 중국 사회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영 기자와 함께 중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 가성비 진짜 좋아. 음식 맛은 좋고 가격은 싸거나 물건질은 좋고 가격이 싼 경우에 많이 하는 말인데요. 중국어로는 쩌지아더 싱자비 헌가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쩌지아 하면 여기 이 장소를 말하고요. 제일 중요한 단어 싱자비 하면 가성비란 뜻입니다. 까오 하면 높다는 뜻이니까요. 쩌지아더 여기에 싱자비 가성비는 헌가오 매우 높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여기 참 가성비가 좋아. 저지아더 싱자비 헌가오. 기억해 두세요. 想要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9월 17일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8도, 해산 12도, 사리원 15도, 강계, 함흥, 청진 16도, 평양, 개성, 해주, 원산 17도, 신의주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9도, 청진 23도, 원산 해산 24도, 함흥 25도, 강계 26도, 평양 사리원 27도, 신의주 개성 해주 28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3.05% 상승한 72.6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7% 하락한 1794.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9월물 가격은 온스당 23.76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3.25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그리고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톡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에선 지금 코로나 시절인지 어떤지 모르게 소비활동이 부쩍 활발하다고 하네요. 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더 그렇다고 하는데 올 추석에는 재난지원금으로 맛있고 질 좋은 고기와 과일 등을 잔뜩 사서 가족끼리 오붓하게 모여서라도 즐거운 시간 보내겠다 이런 분들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오붓하고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 많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도 올 추석에는 좀 더 풍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걱정도 많이 되네요. 저도 마스크 단단히 착용하고 추석 맞을 준비하러 전통시장이라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1999년에 데뷔한 3인조 남성 그룹 마이 앤트 메리가 2004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공항 가는 길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